성경 말씀을 읽어 나가시다가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고 하신 말씀들을 두 종류로 크게 나누면 하나님께 대해서 이렇게 해라 또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해라 하시는 두 종류의 말씀으로 구분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십계명 말씀 가운데도 1계명에서 4계명까지가 하나님께 대해서 이렇게 해라 하는 말씀이라면 5계명에서부터 10번째 계명까지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웃에 대해서 이렇게 하라 하시는 말씀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율법 중에 가장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그렇게 질문했을 때 예수님의 대답이 온 마음 다해서 하나님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하신 이 말씀 두 가지가 모든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다. 가장 핵심적인 두 줄기요, 두 기둥이다. 그렇게 말씀하셔서 하나님을 향하는 사랑과 이웃을 섬기는 사랑 이 두 가지를 동시에 강조해 두셨습니다. 사도 바울의 서신을 읽어 나가다가 보면 그 역시 이 두 가지 원리에 굉장히 충실한 모습을 보여서 예컨대 로마서를 보시면 1장에서 11장까지 우리가 무엇을 믿는가라는 점에 대해서 강조하는가 하면 그 후반부의 말씀은 어떻게 살 것인가라는 것을 강조해서 교리를 말하기도 하고 또 실천을 강조하기도 해서 하나님께 대해서 어떻게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지를 강조해서 가르쳐 줍니다. 오늘 읽은 레위기 18장 말씀이다 보면 두 부분으로 크게 나누어지는데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은 하나님께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 설명을 하고 6절 이하의 말씀에서는 사람들에 대해서 지켜야 될 도덕의 근본, 윤리의 기본에 대해서 우리에게 교훈해 주시는 그런 말씀으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은 하나님 섬겨 살아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갔을 때 그 지역의 가정한 풍속을 본받아서 우상을 섬기지 말고 하나님은 섬기는 신앙 지킬 것을 요구하시는가 하면 6절 이하 말씀에서는 그 지역들의 가증한 풍속이었던 잘못된 여러 가지 풍속들을 본받아서 가정 공동체를 파괴하고 사회의 도덕성을 무너지게 만드는 이런 일들을 행하지 말라고 강조해서 건강한 사회 생활을 위한 기본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대체로 이스라엘의 가정생활에 대한 말씀을 많이 말씀하셨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의 가정생활은 대체로 몇 가지 특징이 있죠. 하나는 굉장히 대가족 제도라는 것입니다. 지금도 그 전통은 잘 유지되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가정들이 다 유목민들로서 오랫동안 살아오면서 그 대가족들이 다 경제공동체로 묶여져 있습니다. 함께 경제적인 생활을 같이 함께 유목을 하고 그러면서 온 가족들 대가족들이 경제적으로 밀접하게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점이고 셋째는 그 가족들이 단순히 가족들만의 공동체가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켜나가는 언약 공동체 신앙 공동체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런 가정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서 그 가나안 땅의 가정 풍속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나가야 될 가정의 모습이 너무 상반된 것이기 때문에 그 땅의 가정한 풍속들을 절대로 본받지 말아야 된다. 그것을 강조하는 말씀이 이 18장 말씀의 특징이 되겠습니다. 우선 보시면 1절 말씀에서부터 5절 말씀까지에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다 하는 말씀을 여러 차례 반복해서 말씀합니다. 이 나는 여호와다 하는 이 하나님의 자기소개의 말씀이 대체로 구약성경에만 약 60회 정도 반복해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레위기 18장에만 다섯 번 나는 여호와다 하는 말씀을 반복했고 레위기에 모두 23번이나 나는 여호와다 하는 말씀이 반복적으로 등장합니다. 이것은 나는 여호와다라고 하는 이 신앙 고백이 이스라엘 신앙의 특히 레위기 말씀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주제가 나는 여호와다라고 하는 이 신앙 고백 가운데 있음을 알게 됩니다. 레위기의 핵심 말씀이기도 합니다. 나는 여호와다라는 이 말씀을 출애굽기 3장 말씀에서는 모세가 하나님께 여쭈었을 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는 의미다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하는 말씀은 절대자시요 또 자존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말하고 그 누구의 의지에서 존재하지 않으시는 스스로 존재하시고 스스로 유지해 나가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말합니다. 이 하나님을 창세기에서는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묘사를 했고 출애굽기에서는 애굽의 압제에서부터 구원해 내시는 은혜의 하나님으로 소개합니다. 그래서 나는 여호와다 하는 이 말씀은 스스로 계시는 분일 뿐만이 아니라 만물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요 그 백성들을 사랑하셔서 압제에서부터 애굽의 속박에서부터 구원해 내시는 우리를 세상의 모든 고통으로부터 건져내시는 구원의 하나님이 나는 여호와다라고 하시는 이 말씀 속에 포함되어 있다라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거룩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구원하신 하나님, 절대자이신 하나님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시는 말씀을 레위기에 반복하시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이 절대자이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거룩한 삶을 살아라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시는 내용이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이 반복된 표현 속에 숨어있는 진정한 의미라고 보겠습니다. 그러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가장 먼저 조심해야 될 것을 3절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던 애굽 땅의 풍속을 따르지도 말고 너희를 인도할 가나안 땅의 풍속과 규례도 행하지 말고 했습니다. 이 애굽의 풍속도 따르지 말고 가나안의 풍속도 따르지 말라는 말씀인데 애굽은 과거의 것이고 가나안 땅은 미래의 것인데 그럼에도 공통점 한 가지는 애굽의 풍속이든지 가나안의 풍속이든지 고대 사회 풍속이라는 것이 종교와 밀접히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애굽 종교의 영향을 받아서 우상 숭배의 잔재를 따르지도 말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만나게 될 가나안 종교의 여러 가지 풍속도 따르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섬기는 이 신앙을 올곧게 끝까지 잘 지켜라 하시는 말씀이 이 말씀의 의미여서 우상 숭배를 금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겠습니다. 애굽이든지 가나안이든지 고대 사회 여러 사회가 다 그렇습니다. 굉장히 강력한 종교적인 사회였습니다. 고대 이집트의 여러 유적들을 발굴하고 살펴보면 그 당시 사회가 얼마나 종교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었고 그 종교인들 사제들의 정치적 권한이 얼마나 막강했었고 모든 웅장한 건물들이 다 신전들이었음을 감안하면 그 시대 풍속이 얼마나 종교적이었던 것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가나안 땅의 풍속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일단 이 유목민의 삶의 종지부를 짓고 농경사회로 전환해 가야 하는데 그 농경사회가 이미 가나안 땅에서는 폭넓게 형성되고 있었기 때문에 그 풍속을 따라야 될 것이고 그 농경사회 자체가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종교와 밀접히 연관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염려하시면서 그 풍속을 따르지 말 것을 하나님께서 경고하시고 계십니다. 우리가 과거를 돌아보면서 과거 우리의 풍속 가운데 또 우리의 생활 가운데 물들어 있었던 우상 숭배적인 요소나 미래 사회를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보다 더 많은 것들을 사랑하고 섬기는 이런 생활의 자세이든지 이 모든 것들로부터 자유해서 우리가 오직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다라고 말씀하시는 창조주이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만 섬기는 이 믿음 가운데 늘 굳건히 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흔히 우상이라고 말했을 때 우상을 형상을 만들어 섬기는 것을 우상 숭배라고 많이 말합니다. 일정한 형상을 만들어 놓고 그것을 신이다 말하는 것이거나 아니면은 자연계 자체를 신성한 것이라고 보고 자연을 신성시하는 모든 일들이든지 이 모든 눈에 보이는 것을 신으로 섬기는 것, 피조되어진 피조물들을 신처럼 섬기는 것, 이 모든 것들을 다 우상숭배라 하는데, 이런 보이는 우상들이 있는가 하면 우리에게는 보이지 않는 우상들도 존재할 수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5절 말씀에 보시면 탐심은 곧 우상숭배니라 했습니다. 탐심은 마음속에 있는 세상의 것들을 탐하고 사랑하는 경향성이죠. 어느 쪽으로 이 세상 것들을 지나치게 좋아하고 일정한 정해진 규칙을 벗어나면서까지 신앙과 양심을 거역하면서까지 세상 것들을 가지길 원하는 마음이 탐심인데, 이 탐심을 곧 우상숭배라 했습니다. 그것은 곧 하나님보다 더 사모하고 가지기를 원하고 또 불법한 소유욕을 마음속에 품고 살아가는 것, 이 자체를 우상숭배라 하여 보이지 않는 우상들이 우리에게 존재함을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가 보이는 세상에 있는 것들을 신성시에 섬기는 그릇된 우상숭배이거나 우리 마음속에 있는 세상을 사랑하는 그 마음 자체가 우상이 되어서 우리 삶을 지배하는 것까지도 삼가고 조심하면서 경건한 삶을 하나님 앞에 늘 유지해 나갈 것을 요구하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다 하시는 이 신앙 고백을,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내 하나님이십니다라는 이 신앙 고백을 놓치지 말고 살 것을 가르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과거의 추억에 젖어서 우상 숭배하고 또 그 땅에 살아갈 것을 생각하면서 두려운 마음에 세상의 우상을 의지하는 그런 마음도 가지지 말고, 마음속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도 가지지 말아서 우상 섬기지 않고 하나님만 사랑하는 그 믿음으로 살 것을 강조해 주셨습니다. 6절 이하의 말씀에는 주로 폐륜적인 생활들에 대한 경고, 금지를 말씀하시는 그런 내용인데, 우리가 언급하기에 매우 부끄러운 그런 거북한 내용들이 많이 있지만 정리하면 크게 세 가지로 정리가 됩니다. 하나는 근친 결혼이나 근친 상간을 금지하는 말씀들입니다. 이 문제는 첫째는 도덕적인 문제이고 둘째는 신앙적인 문제이기도 합니다. 왠고하니 이런 근친 상간의 풍속들이 애굽의 종교와 밀접히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영향으로부터 자유화라는 의미에서 종교적인 문제가 되기도 하고 또 이것은 유전적인 문제가 되기도 합니다. 이런 근친 결혼을 통해서 잠재되어져 있었던 열성 유전자들이 표출될 가능성들이 매우 많기 때문에 더 불행한 후손들을 만들어낸다는 측면에서 하나님께서 금지하셨다라고 보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성인조로증이라는 질병이 있습니다. 원우증후군이라고 부르는 것인데 사춘기가 지나면서부터 청소년기에 급격하게 노화가 진행되는 그런 불치의 병이죠. 세계에서 일본 사람에게 제일 많습니다. 일본 사람, 이 환자의 절반 정도가 일본 사람들인데 그 이유를 학자들은 일본의 근친 결혼 풍속 때문에 이런 현상이 생긴다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이런 유전적인 문제들도 있어서 도덕적인 문제이고 또 영적인 문제이고 또 이 유전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제도를 엄격히 금지하셨습니다. 두 번째 금지한 악한 풍속은 동성애입니다. 남성이든지 여성이든지 간에 동성애를 금지하고 셋째 금지하신 것이 수간 짐승들과의 관계인데 이 역시 이집트의 풍속에서부터 비롯된 것이어서 그런 이집트에서 보았던 악한 습성들을 이제 새 희망을 품고 가나안에 들어가면 그걸 가지고 들어가지 말라는 그런 강력한 교훈을 하십니다. 이런 모든 것들은 결국 우리 몸과 관계되어지는 것인데 사도바 우리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가운데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멸하신다라고 강력히 경고하셔서 우리 몸으로 관계되어진 일들이 거룩할 것을 많이 강조했습니다. 또 결론적으로 로마서 12장 1절 말씀은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바치라 했습니다. 또 너희 몸을 하나님께 의의 병기로 바치라 그렇게도 가르칩니다. 우리 몸에 관계되어지는 모든 일들이 다 하나님께 바쳐지는 향기로운 제물이 되고 우리 몸을 하나님 위해 거룩히 사용하는 의의 병기로 내놓을지언정 우리 몸으로 이런 악한 풍속을 퍼뜨리는 일에 우리 몸을 방치하지 말라는 교훈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이렇게 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섬기는 믿음의 사람들로 살 것과 결코 우상 숭배 흔들리지 말 것을 가르치고 그 땅에서 건강한 사회를 형성하고 건강한 가정 윤리를 형성해서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그런 삶을 살고 몸으로 행하는 모든 일들까지도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축복의 그릇들이 될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 말씀 오늘도 기억하면서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다 하시는 반복해서 강조해 주시는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스스로 계시면서 만물을 창조하신 전능자이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은혜의 하나님이신 그 하나님의 말씀 따라 가르침 따라 살아가는 오늘 하루 발걸음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